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서울에서 토요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에 앞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으며 오후 6시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본 행사인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또한 오후 7시 장각에는 촛불과 전기불을 끄는 1분소 등 자동차 경적 울리기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집회는 일요일인 4일에도 대구와 대전, 강릉 등 지방에서 열렸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이 탄핵안에 서명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통화를 한 데 대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토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트럼프 당선인과 차이 총통의 대화는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나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접촉한 바락 오바마 행정부보다 낫다며 발전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은 타이완을 가리켜 중국 당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악화를 이유로 트럼프 당선인의 타이완 총통과의 이례적인 전화통화 결정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토요일 트럼프 당선인이 차이 총통과 전화통화를 한 데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미 미국 측에 엄중하게 항의했다며 전 세계는 오직 하나의 중국 정책만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약 40년간의 외교적 관례를 깨뜨리며 미국 대통령이나 당선인으로서는 1979년 이후 처음으로 타이완 총통과 통화했습니다. 지난주 타계한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장례식이 일요일 거행됩니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평의회 의장은 토요일 장례식을 위해 산티아고 대 쿠바를 찾은 수만 명의 추모객 앞에서 자신의 형인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의 유언에 따라 카스트로 전 의장의 이름을 딴 동상이나 기념물 건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혁명의 지도자는 자신을 숭배하는 어떤 표현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또한 그 어떠한 장애물과 혼란, 위협도 극복하고 쿠바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달 25일 90세를 일기로 타계한 카스트로 전 의장의 화장된 유해는 나흘간의 전국 순회를 거쳤으며 토요일 산티아고 대 쿠바에 도착했습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의 유해는 쿠바의 독립영웅 호세 마르티 옆에 안장됩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의 공식 장례 절차는 일요일 마무리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일요일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자유당의 노르베르트 호퍼 후보가 당선될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오스트리아에서 구구 성향의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난민들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자국의 복지 정책 아래 이민자들이 혜택을 보는 데 대한 불만, 그리고 지난해 유럽의 난민 사태와 함께 시작된 일련의 테러 공격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 사이에 반체제, 반이민 정서가 커진 상황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5월에 치러진 대선에서 무소속인 알렉산더 판데어 벨펜 후보가 극우정당인 자유당의 호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부재자 투표 부정 의혹으로 투표 결과가 무효되면서 일요일 재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일요일 헌법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시작됐습니다. 5,100만 명의 유권자들이 국민투표에 참여하게 되며 투표 결과는 월요일 아침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유럽 성향의 마테오 렌치 총리가 주도하는 개헌투표는 상원의원 수를 줄이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친유럽 성향을 보이는 렌치 총리는 경제개혁을 추진하면 이탈리아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 성패가 중국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는 상황을 잠시 들어보시죠.
Le projet de résolution a recueilli 15 voix pour. Le projet de résolution est adopté à l'unanimité en tant que résolution 2321.
네, 현재 안보리 의장국인 세네갈의 포데세크 유엔 대사의 말인데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렇게 발표한 소리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이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그런 소리 들으셨는데 이 5차 핵실험을 9월에 실시했는데요. 여기 대응해서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먼저 이 최원기 기자가 이번에 얼마나 걸렸는 건지 한번 되돌아봐 주실까요?
네,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죠. 이것은 그 북한의 그 5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채택된 건데요. 북한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실시했으니까요. 82일 만에 채택됐습니다. 지난해 4차 핵실험 때 57일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요. 역대 그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82일이나 걸렸냐 하면요. 역시 북한의 광물 수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석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인데요. 앞서 그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그 1월 6일 날 실시한 4차 핵실험이죠. 그 핵실험에 대응해서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고 다만 민생용 석탄은 제외한다 이런 단서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 안보리 결의 2705에 따라서 대북 제재를 운영했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이 이 조항을 좀 악용을 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즉 중국이 대부분의 석탄을 민생용으로 분류해서 이를 수입한 겁니다. 따라서 통계만을 보면 좀 중국의 대북 석탄 수입이 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불만을 표했고요. 그래서 미국은 5차 핵실험 실시하니까 북한의 이 같은 그 모든 석탄을 다 차단하자 이런 것을 바랬던 거고요. 중국은 여기에 맞서서 북한 주민들의 그 삶을 어렵게 만드는 민생용 석탄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두 개의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선 겁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마크에서 여러 번 밀고 당기는 협상을 했고요. 결국 절충을 벌여서 구체적으로 북한 내 석탄, 광산물의 물량, 액수, 규모를 제한하는 일종의 그 상한선을 두는 데 합의를 성공했고요. 이런 내용을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담아서 지난 11월 30일 안보리 전체회의를 열고 마침내 채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 민생용은 제외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악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는 금액뿐만 아니라 물량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함으로써 그런 그 논란의 그 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그런 그 목적을 띈 그런 결의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석탄 말고도 다른 광물 자원도 수출 금지가 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석탄 외에도 다른 철광석이라든가 뭐 이런 광물들도 이번에 수출이 금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석탄 수출을 막은 것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석탄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전체 광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요. 또 이 돈들이 결국은 그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에 쓰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석탄 수출을 막는 것이 북한 핵실험에 대응한 그 결의의 주요 내용들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1월에 실시됐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2705 석탄 수출 금지 이렇게 하면서도 민생 목적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었는데 이 민생 목적이 그 제대로 규정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행도 안 되고 이래서 대북 제재 허점이다라는 이런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번에는 이런 허점을 막는 데 새로운 결의에 중점이 주어졌고 그 결과 미국과 중국 간의 줄다리기를 거쳐서 네. 상한선을 두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석탄이 올해 12월까지는 5,349만 달러 또는 100만 톤이 상한선으로 지정이 됐고요.
네.
내년부터는 연간 수출 규모가 현재보다 38% 줄어든 4억 90만 달러 또는 750만 톤 중에서 더 낮은 수치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석탄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약 7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현철 기자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광물 자원 수출 금지된 것 최현기 기자가 계속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석탄 문제는 뭐 지금 방금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유엔 안보리가 이번에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자세히 보면요, 그 석탄 외에도 다른 광물 자원 수출을 금지하는 게 있는데요. 북한의 은, 구리, 아연, 니켈 수출을 그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광물산물 수출을 금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북한이 지난 1월 6일 날 4차 핵실험을 그 실시한 직후에 그 채택한 결의안 2270에 따르면 당시 북한의 금, 철광석, 바나듐, 티타늄 이런 히토리오 수출이 이미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 추가 그 대북 제재를 취하면서 네 가지 광물의 수출을 추가로 막은 건데요.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서 북한이 약 그 한 1억 달러 정도의 그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외화 수입이 줄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북한의 구리, 북한이 그 석탄 외에도 구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같은 구리 그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북한에서 그 구리를 많이 사온 그 중국 기업들에게 그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뭐 특이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 해외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 숫자를 줄이라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현철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조항이 그 결의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한 제외 공관의 활동을 제한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결의 2231호의 제14조를 보면 유엔 회원국들에게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 공관과 또 영사관에서 그 직원 수를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부과된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그 각 회원국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면에 결의 16조를 보면 북한 제외 공관과 외교관이 주재국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계좌를 은행 계좌죠. 이거를 한 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 회원국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북한 공관이나 외교관들이 현재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갖고 있다면
네.
하나를 빼고는 모두 폐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북한 당국이 외교 공관을 임대해서 장사를 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 외교관이 공관을 임대해서 장사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고 또 그 금지 내용은 어떤 건지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유엔 안보리가 종종 제재 결의안을 채택합니다만은 이것은 아마 제재 결의안 들어간 내용 중에는 상당히 그 이색적이고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제재 결의안에 보면은 북한이 그 해외에서 갖고 있는 해외 공관, 그러니까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서 공관을 임대해서 장사, 사업을 상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북한은 그 1990년대 그 고난 행군이죠. 당시에 그 외환난이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외에 있는 대사관, 영사관을 운영하려면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또 공관을 운영하는 비용도 줘야 되는데요. 이것을 거의 안 주거나 주더라도 상당히 부족하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관 들 해외 살고 있는 대사나 영사관 같은 외교관들은 궁여지책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수단으로 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일에 있는 북한 대사관 얘기입니다. 과거 냉전 시절에 북한은 독일에 상당히 큰 그 대사관을 갖고 있었는데요. 공관원 수도 줄었고 또 북한에서 그 운영비를 잘 안 주니까요. 그 중에 일부를 임대를 다른 그 독일의 사업자에게 넘겨주고요. 사업자한테 이제 돈을 받아서 이제 공관 살림을 어렵사리 끌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 국제적인 관례 협약에도 다 어긋난 건데요. 이번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이 같은 외교관이 공관 건물을 임대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상시적인 범죄 용의자로 본다 이런 얘기까지 생각할 수 있나요?
네. 한국의 조선일보가 바로 그런 사설을 써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교관들은 원래 약간의 특권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주재하는 그 외교관들이기 때문에요.
네.
특권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은 외국에서 무슨 나쁜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현지 공관에서 면책 특권이라고 해서 체포도 안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외교관 숫자를 줄여라. 또 공관을 활용해서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계좌를 가지라도 꼭 하나씩만 가져라. 이런 것을 한 것은 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딴 나라에서 외교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네.
당신네들은 항상 무슨 밀수라든가 무슨 저 무기 개발이라든가 외화 조달이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갈 수 있는 일종의 범죄 용의자에 가깝다. 이렇게 굉장히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본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결의안이 채택이 된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외교관 문제에 대해서 유명환 전 한국 외교부 장관의 언급을 잠깐 들어보시죠.
특히 이번 결의안에 외교관 규모를 축소하도록 촉구한 거. 이거는 이제 그만큼 북한의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밀수를 했다는 거. 이건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것이 제재 결의안에도 이게 포함된 거야말로 상당히 아주 포괄적인 하든 모든 각 방면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외환을 통제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그런 미국의 의지가 작용이 됐고 또 중국을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죠.
네, 이번 그 결정에 대한 그 의미를 유명한 전 한국 외교장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결의에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우려하는 내용과 함께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 문제도 언급이 됐습니다.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결의 첫 장을 보면 이번 결의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재로 인해서 무고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런 그 일부의 우려를 반영한 건데요. 이에 따라 이번 결의에서 대북 제재가 북한 정권을 겨냥한 것이지 주민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와 별도로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문제에 대해서는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제3국에서 일하도록 송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어서 유엔 회원국들이 이런 관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노동력을 그 해외에 파견해서 그걸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그 나라 경제에 그 크게 기여하는 일이 있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도 특히 과거에 많은 노동자들을 중동에 파견해서
네.
그분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한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한국의 근로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몇 년만 일을 하면 내가 우리 집을 가질 수 있다. 그런 희망에 부풀어서 그렇게 가곤 했는데 그걸 정부에서 그 돈을 몽땅 다 가져가고 이런 일은 없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북한과 관련해서 그 제3국 노동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북한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힘들게 일해서 벌어들인 돈이 그 개별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네.
많게는 90%까지 그 북한 당국이 모두 가져가게 되고 또 결국은 이 돈이 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게 되고 이런 점들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결의에도 또 다른 그 여러 그 유엔 부대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북한의 개인과 기업 그리고 금지 품목에 대한 제재 명단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 내용도 좀 최원기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이번에 제재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기관, 개인, 제재 받는 품목 이런 것을 나열을 했는데요. 개인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박춘일 이집트 주재 그 북한 대사가 현직 북한 대사로는 처음으로 그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북한에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불법적인 활동을 이 박춘일 대사가 도왔다 이런 이유고요. 또 박 대사 외에도 11명이 개인 제재 대상으로 꼽혔고요. 기관으로는 조선대성은행 등 은행 3곳과 7개 회사 등 총 10곳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또 사치품 품목에서는 고급 양탄자, 도자기 이런 것도 제재 명단에 올려서 이런 것을 그 북한에 수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밖에도 북한의 그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같은 그 대량 살상 무기에 쓰일 수 있는 각종 그 원심 불리기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던 그 명단을 한층 그 확대해서 그 제재의 고삐를 한층 더 바짝 조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 있는 미국의 소리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엔 안보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이에 대한 그 반응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에 어떤 입장인가요?
네, 미국 정부는 이번 새로 채택된 대북 결의 2321호를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석탄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의 상당액이 핵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며 여기 그 석탄 수출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기존 제재 허점을 막은 것은 실질적인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번 결의가 북한의 실질적인 압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새 결의안이 북한 정부로 하여금 그동안 추구해온 전략을 검토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압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지 여부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대북 압박은 커질 것이며 북한 정부가 핵 프로그램에 투자하는데 훨씬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또 새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북한의 고립이 더 심화될 것이며 북한이 영내 다른 국가들로부터 동정심을 이끌어내기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대북 제재는 북한 정권 나라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 프로그램에 책임 있는 지배계층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결의안 채택 이후에 즉각 또 반응을 내놨는데요. 한국 정부의 평가도 좀 알아볼까요?
네, 한국 정부도 그 유엔 안보리의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를 적극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30일 채택 직후에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의 고강도의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고요. 또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번 결의안이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상당히 이정표적인 조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윤 장관은 이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지 않는다면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 더 나아가서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까지 정지될 수 있음을 유엔과 국제사회가 경고하고 있는 점을 북한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유엔의 이런 안보리 결의안 이후에는 늘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나라가 중국인데요.
네,
중국은 이번에 특별히 미국과 최종 그 합의 이전에 상당한 줄다리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은 과연 이번에 또 어떤 입장인가가 어느 때보다 또 궁금해지고 네. 있습니다. 중국 입장 좀 살펴볼까요?
네, 중국 반응 보면 일단 미국과 한국 이런 나라들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중국은 일단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국제사회 공통된 입장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로 2321호를 성실히 집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또 동시에 이번 대북 결의가 전면적이고 균형 있게 집중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그 중국이 그 강조하는 점 바로 그 균형 있게 이런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그 북한에 대한 압박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화 역시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중국은 지금 한반도 상황이 민감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긴장을 유발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선순위는 당사국들이 이른 시일 내에 대화와 협상 재개에 관심을 두고 가능한 한 빨리 6자회담을 재개해서 비핵화 보장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런 중국의 입장은 앞서 여러 차례 밝혔던 그런 입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대북 제재 결의가 논의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여러 나라들이 독자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독자 제재를 좀 알아보죠. 미국, 한국, 일본이 특히 이 독자 제재를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독자 제재를 얘기한 게 있나요?
네, 미국은 그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고 나서 직후에 1일만에 독자 제재를 취했는데요. 여기서는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서 금융 제재, 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개인, 기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취했고요. 특히 중국의 제재를 어기고 있는 이런 기관에 또 기업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한국도 2일 독자 제재 발표했는데 최은기 기자가 이 한국적 반응 독자 제재 계속해서 좀 알아보죠.
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그 북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이틀 뒤에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 인사 35개 기관과 개인 36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최측근이죠. 황병서 군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지도부 핵심 인사 36명과 노동당, 국무위원회, 인민무력성, 고려항공 등 북한의 핵심 기관과 단체 35곳이 새롭게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앞서서도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취하면서 그 단체와 개인의 명단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조치로서 그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69개 단체 그리고 개인은 79명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그 주목할 점은 최초로 그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 명단에 오른 건데요.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단둥 홍샹그룹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회사의 그 마샤오홍 대표 등 관계자 4명도 이번 한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당초 한국 언론에서는 이번 발표 전에 김여정,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그 여동생이죠. 김여정이 제재 명단에 오를 수가 있다. 이런 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번 제재 명단에는 김여정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제 일본 쪽 독자 제재 좀 살펴볼까요? 이현철 기자가 좀 살펴주시죠.
네, 일본도 기존의 독자 대북 제재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대북 독자 제재 강화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입항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해서 자산 동결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먼저 자산 동결 대상을 보면 현재 43개 단체 또 개인 40명에서 54개 단체 개인 58명으로 10개 단체와 개인 18명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확대했는데요. 여기에 처음으로 중국 기업과 또 중국인도 포함이 됐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입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외국 국적 선박만 입항을 금지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일본의 국적의 그 선박도 추가로 입항을 금지해서 이제 북한에 들어갔다 온 선박은 일본에 들어오는 것이 전면 금지되게 됐습니다. 또 이 밖에 북한을 방문한 제1번 조선인 총련합회 조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 대상도 확대가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강요회의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확정한 제재안을 시행할 방침인데요. 앞으로도 북한의 대응 또 국제사회 동향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서 조치를 더 검토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추가 제재도 언제든지 다시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재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문가마다 뭐 조금씩 다른 견해를 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얘기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연간 석탄 수출 규모를 750만 톤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북한의 전체 수출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나 되니까요. 만일 이대로 그대로 수출이 감소하게 될 경우 약 7억 달러의 수출 감소가 되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광물, 은, 구리, 니켈, 아연 이런 일부 광물들도 또 수출 금지가 완전히 되면은 1억 달러가 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광물, 석탄과 이런 기타 그 광물만 합쳐도 8억 달러의 외화가 줄어드는 셈이고요.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민생용 석탄은 제외한다. 이런 약간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없애고 구체적으로 금액 또는 물량 어떤 상한선을 한 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제약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 또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 핵심은 이 모든 아까 7억 달러, 8억 달러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중국이 이 같은 대북 제재 규정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부 뭐 성과가 있다, 진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중국 당국이 어느 정도 그 검색 또 그 제한 이행하느냐 여기에 달렸기 때문에요. 전문가들은 이 점에 대해서 역시 모든 것이 중국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느냐 하는 것을 감시하는 그 장치가 아주 중요한데 이 유엔의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 이런 역할을 할 텐데요. 이것이 어떤 조직이고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전문가 패널이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요.
네.
현재 그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또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들의 역할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걸 감시하는 역할인데요. 이번에 그 새 결의가 채택되면서 앞으로 역할도 더 커지게 됐습니다. 먼저 그 이번 제재 핵심이죠. 수출 상한선이 정해진 석탄의 움직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결의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평균 가격 추정치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요.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석탄 조달 총액을 모든 유엔 회원국에 통보하고 이를 위원회 웹사이트에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됩니다. 또 전문가 패널이 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2009년에 안보리가 그 대북제재결의 18745를 채택하면서 전문가 패널이 만들어졌고 이때 매년 1회 그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내놓게 됐었는데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중간 보고서를 포함해서 1년에 두 번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제재 위반과 회피를 더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광물 수출이 7, 8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면 북한으로서는 외화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것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이 크게 줄을 것은 뭐 당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나 타격을 받을까요?
앞으로 좀 뭐 두고 봐야 하는데요. 그동안의 북한의 외화 조달 또 통치 자금 이런 것을 보면요. 북한에는 그 민간 기업이 없기 때문에요. 주로 노동당과 군부에 있는 산악기관 또는 기업들이 그 수출을 많이 합니다. 석탄이나 무슨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오면은 그중에 일부는 자기네들이 갖고 대부분은 노동당 39호실 북한의 모든 그 외화 자금을 수집하고 그 관리하는 데죠. 노동당 39호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일종의 그 통치 자금으로 씁니다. 그래서 통치 자금을 중국 같은 데서 그 곡물을 사오는 데도 쓰고요. 또 무슨 그 가전제품 또 텔레비전 이런 것도 사오는 데 쓰고요. 또 많은 그 당정군의 간부들에게 그 하사하기 위해서 텔레비전, 무슨 벤츠 자동차, 또 무슨 양주, 술도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합니다. 이런 네. 걸 해서 일종의 하사함으로써 정권을 꾸려가고 있는 건데요. 이번이 뭐 처음 유엔 안보리가 그 대북 제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이미 또 한국은 지난번에 금강산 관광도 중단을 하고 또 개성공단도 폐쇄를 했기 때문에 올 3월에 이미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서 그 한국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이 대략 한 5, 60% 감소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이미 줄었다 그런 얘기고요.
네.
요번에 그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취하고 또 광물만 해도 한 7, 8억 달러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 그러니까 주머니 사정이 앞으로 좀 한층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미국과 상당한 줄다리기를 한 끝에 채택을 하게 됐다고는 네.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제 채택이 된 거고 중국도 이제 동의를 한 건데 그렇다면 과연 대북 제재를 중국이 잘 이행을 할지 여전히 의문으로 좀 남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문제는 그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 새로운 대북 제재가 나올 때마다 풀이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평가를 보면 중국이 결의 초기에는 제재를 이행을 하다가도 몇 개월만 지나면 바로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 되풀이 됐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보면 그 앞선 대북결의 2705에서 민생을 제외한 모든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월달 북중무역 통계 자료를 보면 10월에 북한의 석탄 대중 수출액이 1억 200만 달러로 전달보다 22% 또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9.7%나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의에서는 그 구체적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정하는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중국이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해야만 효과가 있는 조항인데요. 현재로서 그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이 상황에 따라서 또다시 제재를 느슨하게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B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은 한국 국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북한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임기 전에 물러나겠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네, 이 한국의 텔레비전 보도를 보면 서울 한복판에 그야말로 엄청난 인파가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또 국회가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을 보면 한국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원기 기자가 이번 이 한국의 사태를 좀 종합을 좀 해주실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밝혀서 지금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마디로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인사죠. 그 민간인이라는 그 최순실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요. 그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즉 국가를 어지럽히고 갖고 놀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그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물러난 건데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최순실 씨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인연을 가진 최태민 목사의 딸인데요. 수십 년간 박 대통령과 그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당선된 다음에도 아무런 직책이나 공적인 자리에 없으면서 정부의 그 정책, 인사,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을 개입했고요. 급기야 또 무슨 재단을 설립을 해서 수백억이라는 그 막대한 돈을 그 기업들로부터 받아낸 그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박 대통령도 여기에 그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말에 JTBC라는 그 방송국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서 이를 폭로했고요. 이는 커다란 국민적 실망과 분노로 나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서울 시내에서 100만 명 이상의 촛불 시위를 벌이는 사태로 벌어졌습니다. 현재 그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5% 정도인데요. 이것은 이미 한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박 대통령과 탄핵을 가했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도 스스로 이제 특별 담화를 내서 더 이상 내가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겁니다.
네. 자, 한국의 이런 정치 상황 하루속히 안정이 돼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북한 인권 문제를 살펴보죠. 최근에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설립된 부시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북한 문제를 주제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최원기 기자가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부시 센터는 전임 그 대통령이죠.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물러나서 자신의 고향인 그 텍사스에서 세운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부시 연구소에서 북한 문제를 주로 행사를 열렸는데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출범하는 그 트럼프 행정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조언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의 탈북자가 꽤 있으니까요. 이 탈북자의 그 실태 이런 곳에 내는 조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되겠는데요.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는데 이 부분은 이현철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새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인권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새 정부 아래서도 북한의 핵 위협에 관심이 집중되겠지만 그 같은 위협이 결국은 금세기 최악의 인권 유린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의 핵심은 바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 자체라는 지적이고요. 따라서 내년 1월에 출범하는 미국 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안보 측면에서만 초점을 맞추는 1차원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되고 북한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 유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새 행정부가 기존 제재 이외에도 인권 진전을 위해서 마련된 의회 법률 또 대통령 행정 명령 등 폭넓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고요. 아울러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 접근이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전제 아래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확대할 것을 촉구를 했고 또 새 행정부의 제재 당국자들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 문제에도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다는 소식 그리고 그에 대한 전망 분석들을 살펴봤고요. 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도 아울러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이평이고 나이는 23살입니다. 현재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 중인 탈북 BJ이고요.
한국 정착 12년 차인 이평 씨는 북에서 온 탈북 BJ로 유명해진 청년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그런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매일 밤 10시가 되면 이평TV라는 이름의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고 북한에서 살았던 이야기, 탈북자로서 또 이 시대의 젊은이로서 자유로운 이야기를 애청자들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군대는 안 가요. 제가 북한에 있었으면 지금 앞으로도 5년 남았습니다. 군대. 북한 군대는 10년인데 사랑 사랑 내 사랑 장부에 늠름한 구독.
우연히 시작하게 됐다는 BJ 이평 씨의 방송은 탈북이라는 소재에 아이돌 연예인 못지않은 외모의 주인공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보통 지금 하루 평균은 8천 개, 5천 개는 벌어요.
그러면
400만 원? 아니요, 40만 원, 50만 원이죠.
네. 이평 씨의 방송에 쏟아지는 시청자들의 별풍선 호응. 어느 날은 4, 5천 개가 넘을 정도로 적지 않은 수입으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신기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 처음에 엄청 신기했어요. 어떻게 화면상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줄 수 있을까 했는데
어릴 때 헤어진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두만강을 건너 한국까지 왔다는 11살 꼬마 이평 씨.
지금 남조선에 있으니까 뭐라고 어렸으니까 보러 가야겠다. 보러 가야겠다. 뭐 갈 때 두만강 건너겠지, 어딜 몽골 사막을 걷겠지, 이런 상상도 못하죠. 가니까 이렇게 알려주니까 전 그대로 따라온 거고.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오늘 시간에는 이평 씨가 몽골 한국대사관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는 그때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죠. 어린 나이였고 막 뛰어다닐 때인데 이런 방 안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생각 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수용소는 아니었지만 활동의 자유가 없었던 몽골 한국 대사관에서 이평 씨와 다른 탈북자들은 신기루 같은 상상의 땅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랑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국은 진짜 어떨까요? 남조선 우리가 배웠던 거랑 많이 다를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그런 기대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른들이랑.
그저 한 가지 믿었던 것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받았던 그 화려한 바깥 세상에 대한 충격, 그 이상의 것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과 한국에 가면 너무나 보고 싶었던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딱 두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남조선은 어떤 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상상도 안 됐죠, 그냥. 제가 중국이었을 때도 정말 천국이었거든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나라가 아니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정말 다른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보다 한국이 더 좋다고 했으니까 한국은 어느 정도일까 대체. 상상만 계속해서 상상만.
한 달 정도의 기다림 끝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북한에서 배웠던 남조선과 몇 시간 뒤에 마주하게 될 한국의 모습에 그저 마음이 두근두근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은 밤이 그렇게 밝을까? 밤에 사람들이 돌아다닐까? 차가 많을까? 저희가 배웠던 거는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제가 7살 때 기억나요. 7살 때 유치원에서. 자, 너네가 배울 거 이제 남조선이다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딱 보여줬어요. 근데 그 영상이 우리 6.25 때 전쟁 그 피난민들이 막 가는 그 영상을 보여주는 거야. 탱크가 지나가고 보따리 싸들고 이렇게 막 가는 영상. 지금 남조선이 저렇다. 그런데 저희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어렸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몽골에 딱 도착했을 때 아니 몽골도 이렇게 좋은데 한국은 대체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런 기대와 상상을 계속했죠, 거기 있는 동안에. 그러다가 정말 한국에 딱 왔을 땐 이야, 여기가 남조선이구나. 정말 내가 배웠던 거랑은 아예 다른 곳.
달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유치원에서 봤던 그 영상 속 남조선은 온데간데가 없었고 조선 사람들과 달라 보이지는 않았지만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들, 또 눈앞에 스쳐가는 도로 위의 표지판을 읽느라, 끝도 없이 이어지는 도로 위의 자동차를 구경하느라 한참이나 고개가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평양도 과연 이런 모습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였어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 머리, 차가 많은 것도 되게 신기했고, 지하철, 버스, 그냥 뭔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온 건 없었고 모든 게 신기했어요, 모든 게. 제가 이런 승용차 같은 거 제가 앞에서 본 적도 없었고, 버스도 이 전기로 가는 버스였고 이랬는데 버스가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택시도 처음 봤고 모든 게 신기했죠.
몽골에서부터 함께했던 다른 탈북자들과 도착한 곳은 탈북 경위와 신원을 확인하는 국정원의 조사실. 한국에만 도착하면 무슨 조사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혼자서 지내야 했고 또 매일 똑같은 질문에 글을 써야 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지루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11살 때
네. 국정원에서 이렇게 하얀 독방에 이렇게 한 명씩 넣어요. 지금은 더 오래 있다고 들었는데 전 일주일 있었는데 딱 매일매일 똑같이 노트북을 들고 이렇게 사람이 들어와요. 나 조사한다. 이름, 나이, 몇 살, 어디 살았고, 넌 몇 살 때 뭘 했고, 뭐 세 살 때 뭐 했고, 네 살 때 뭐 했고, 다섯 살 때 뭐 했고. 이게 그냥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진짜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내가 했던 말이 다음날에 했을 때 얘가 똑같이 말하는지. 거기서 간첩을 이렇게 잡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되게 힘들어하죠.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는 그것까지도 쓴다 하더라고요. 거짓말 탐지기.
어른들이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는 동안 어린 이평 씨는 하나원 근처에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네, 학교 이름이 지금 잘 기억 안 나는데 근처에 있는 하나원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되게 그냥 흔한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거기를 한 이틀을 다녔어요, 저는.
학교도 신기했습니다. 아이들도 신기하고 선생님도 신기하고 학교는 이평 씨에게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적응이 안 됐죠. 일단 선생님들 너무 상냥했어요. 일단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아, 한국 사람들은 다 착하구나. 막 선생님들이 자 오늘 이런 걸 가르칠 거예요. 이런 존댓말을 쓰는데 어떻게 애한테 존댓말을 쓰지 어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교과서도 너무 좋고 종이도 좋고. 근데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다 보니까 어렸으니까 전 더 빨리 적응했어요. 말도 한 달 만에 다 고치고.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 부모님이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평 씨의 한국 도착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곧바로 하나원으로 달려왔었고 그때 학교에 있었던 이평 씨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엄마 하나원에 오셨어요? 아니면은 하나원
부모님 오셨죠. 하나원에 오셔가지고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제가 사진이랑 똑같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는 제가 한번 봤어요. 북한에서 잡혀오셔가지고 중국에 계시다. 엄마를 처음 봤는데 되게 반가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엄마 하면서 이렇게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제가 난 엄마를 보면 어떤 기분일까? 정말 내가 보던 그 사진 속이랑 똑같을까? 엄마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막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차에서 내려가 엄마가 이렇게 팔을 아들 이러면서 이랬을 때 보는데 뭐 웃고 울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 이렇게 보기만 했어요. 그래서 일로 와 하는데 안 갔어요. 저는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늘 보고 싶다고 외쳤던 엄마와 아빠인데 막상 눈앞에 서 있는데도 선뜻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를 봤을 때. 그때 할머니 생각이 갑자기 막 나는 거예요.
만남의 반가움보다는 엄마 아빠가 없어서 서러웠던 지나간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왜 날 버리고 갔지?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내가 중국에 계시는 엄마 사진을 봤을 때 엄마가 너무 행복해 보였었거든요. 정말 이쁘셨고. 근데 딱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엄마를 봤을 땐 얼마나 제가 그 넘어오는 또 엄마는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그 어린애가 정말 잘 오고 있는지 소식도 못 들으니까 정말 힘들. 얼굴에 엄마가 이렇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없이 있었으면 날 두고 갔으면 더 잘했을 것이지. 왜 더 사람이 얼굴이 더 못쓰게 돼 있고.
차라리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그 원망이 덜했을 수도 있겠지만 온갖 걱정에 정신없이 달려온 듯한 초췌해 보이는 엄마의 모습에 더 속이 상했던 이평 씨. 숨이 멎을 것 같았던 그 순간 울음과 함께 터져나온 것은 마음 같지 않았던 거친 욕설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제가 막 욕을 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어린 나이. 정말 흔한 어른들이 하는 그런 막 욕을 했어요. 정말 막.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라는 말을 처음 해봤죠. 엄마라는 말을 처음 해봤어요. 그때. 엄마라는 단어를 제가 꺼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고 나서도 엄청 많이 울었죠.
사진 속의 엄마가 이평 씨의 손을 잡고 옆에 앉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본 적은 있지만 여전히 낯설었던 아버지. 말없이 그냥 이평 씨 곁을 채워줬습니다. 그렇게 만난 세 가족은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로 해를 보러 갔어요. 해돋이 보러 갔었거든요. 앞으로는 잘 살자, 엄마 아빠. 할머니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때. 이제 난 무사히 왔는데, 이제 그때 딱 한국에 오니까 드는 생각이, 할머니 난 무사히 왔는데, 이제는 할머님 영영 못 보는 거니까. 평생 못 보는 거니까. 정말 한 몇 달 동안은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밤마다, 자기 전마다. 생각나고. 우리 할머니 잘 지내실까? 근데 뭐 소식 들여오는 거 보니까 제가 가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또 저희 삼촌이 할머니가 또 잡혀갔다 하더라고요. 한 3개월을 또 감옥에 있다가 나오셔가지고 몸이 더 안 좋으신데.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청진의 고향인 개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 BJ 이평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주신 BO의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B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